예, 주일 새벽 말씀 우리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하게 만드시는 장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기억하기도 쉬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앞과 뒤를 잘 봐야 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의미가 뭘까?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할까? 왜 우리가 이걸 읽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읽어보시면 앞에 이제 우리의 그 5장 1절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설교 그 끝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요 말이 있어요. 권위가 뭐죠? 권력이죠.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딱 고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기적과 연관이 되는 딱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권능하면 이제 이게 권위, 권능, 글자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한자말로 능자가 붙어서 그냥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권능이라 번역된 내일 모레에 대해 말씀이 나오는데 그 권능이란 말이 권위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권위가 야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정말 힘이 있는 분이야,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말씀인가,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8장 이후를 계속 보셔야 합니다.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설명한다.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오늘 23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도 말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말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이 장면을 우리는 살짝 지나가죠. 유대인들은 뭘 느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바다와 관련된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 주로 약속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연관된 모든 부분들은 힘든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혼란, 악과 같은 어찌 할 수 없는 세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다와 관련이 있어요.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기 위하여, 그를 막기 위하여 바다를 흔드셨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바다가 흔들린 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히려 그 바다를 통제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기록이 돼요. 자연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쫙 다 배우고 성경을 다 읽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교리를 먼저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쭉 다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사람들의 느낌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어떤 분이시고 뭘 하시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 하실고 하고 듣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또 그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쫙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병도 고치시는 분,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28절 이후에 뭐가 나오죠?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 영적인 세력에, 악의 세력에,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 이걸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선물이다,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끝났는데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산상수훈 뒤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의 권위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권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어떤 힘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 알고 가야지 그냥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딱 거기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간단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걸 알리는 마음과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기록해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받아 쓴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게 하시고 이걸 기록 남길 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의 사건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분명한 뜻을 전달하도록 기록한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확실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정리해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삶,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수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말해요. 왜? 그 권위를 이해하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안 나와요.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안 해요. 귀신이 먼저 말해요. 영적인 존재도 눈치채고 그 권위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권위를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부분이 총 다섯 번 나와요. 그 다섯 번의 첫 번째가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권세를 그 권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전체 이야기가 내일도 계속 진행이 돼요.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제 숫자 너무 많고 해서 이제 돼지대로 그 귀신이 들어간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고 근데 귀신들이 나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대에 들어갔다. 돼지대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돼지대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고 33절 치던 자들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알리니까 34절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왜 돼지대로 들어갔을까? 돼지대가 다 주로 몰사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였을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돼지대를 쳤다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 않는 일이고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가다라 지방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이 돼지대를 먹는 돼지를 먹는 것은 되게 부유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오죠. 왜요? 얼마든지 싸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사먹는다는 자체도 엄청나게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몰사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기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부분들을 보면 자, 이 느낌은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되느냐? 귀신을 다스리신다.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4절 온 시내가 이게 무슨 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기를 좀 우리를 좀 떠나주세요.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시기를 간구해요. 자,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뭐 풍채가 좋아서 만나보다니 흐막하게 생겨서 만나 보니까 하도 막 난리를 쳐가지고 좀 가세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 앞에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어요. 계속 고치고 권위가 계속 드러나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세요. 귀신들이 알아봐요. 어떤 느낌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 힘이라기보다는 가지신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지금 하나씩 마태는 기록하고 알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내일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전체 덩어리를 봤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의 헌신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그 사랑도 있고 신앙이란 것은 온전한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함부로 행동하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해요. 이유는 뭐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약간만 50대 50이 아니고 49대 51 이 정도만 돼도 깜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나 동시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생각해야 그 사랑과 두려운 마음이 딱 합쳐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 우리의 모습, 살아온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제 50대 50이 아닌 거죠. 약간 기울어요. 치우친단 말보다는 저는 약간 기운단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신앙도 괜찮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산상수부터 5장부터 내려오는 쭉 말씀하시는 걸 읽으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아주 크신 분으로. 그걸 느껴야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지진 것 같이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과 하늘이 내리앉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덮쳐야 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그렇게 불쌍히 잘 붙들고 쌍무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신경 안 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마태가 공을 들여서 또 성기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큰 부분을, 그 모습의 권위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내일도 계속 되니까 다 이어서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 권위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알자, 이 말은 무조건 기죽어 살자 이게 아니고요. 그 권위를 알아야 돼요. 기억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그 권위에 의지하며 사는 자, 기대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지는 않으면 우리는 뭘 의지할 건가요? 의지할 게 없어요.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조국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뭐 전체 확진자의 한 11%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는 44% 정도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대한 잘못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목사들이 느끼는 절망은 말도 다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이 나라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재개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참 지루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며 참 답답한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도해야 될 것,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31일이니까요. 오늘 오후에 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